일본 뉴스 파헤치기.
네, 일본 뉴스 파헤치기 7회 시작합니다. 지금 미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녹음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소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제가 편집하면서 최대한 걸러낼 텐데 오늘 돌풍이 불고 있어서 지금 제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 모처에서 지금 녹음 중인데 여기가 바람이 참 많이 불어가지고 소음 같은 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점은 조금 미리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풍에도 쥐지 않는 방송 시작합니다.
팟빵에서 제 팟캐스트를 5월 추천 팟캐스트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널리 알려지면 큰일 나는데 제가 이제 잡혀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방송이 돼야 되는데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자꾸 지금 널리 퍼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존 청취자분들이 빨리빨리 막아주세요. 이거를 소규모 팟캐스트로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절실합니다. 어디 가고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간절히 지금 호소할게요. 이러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근데 팟캐스트 관리하는 그런 뭐랄까 메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메뉴를 보니까 청취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역시 그 팟빵에서 홍보를 해주니까 청취자들이 좀 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이거는 팟빵이 저를 감옥으로 보내려는 지금 음모를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조금 책임감이 무거워지네요.
아무도 너한테 관심 안 가지니까 걱정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자식아.
이게 개인 방송이고 이게 엄청난 뭐 장비를 쓰는 장방송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해드린 게 없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그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늘 도움을 주시는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께 바치기는 싫고 그냥 저에게 바칩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약간 좀 피드백을 좀 드리면은 그 지난주 방송에서 뭐 일본이 핵을 보유하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진이 나도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불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자꾸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불안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안심을 드리라고 이거 사실 이건 국가 기밀인데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팟빵이 저를 5월 추천 팟캐스트로 선정한 그런 어떤 그 축하의 의미로 축하의 의미로 하나 풀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안보를 지키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미사일 한 방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멀리 날아갈 필요도 없어요. 후쿠이까지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한 방만 있으면 됩니다. 북한으로 치자면은 대포동까지 필요도 없어요. 그 노동 미사일 하나만 있으면은 노동 2호? 그 정도 사거리를 갖고 있는 미사일만 있으면은 한국의 안보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본에는 통제가 안 되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있다. 몬주. 후쿠이 현에 있는 몬주라는 그 고속 증식로. 거기가 화재가 나면은 끌 수가 없거든요, 거기. 거기 사고가 나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된다. 거기 플루토늄 있잖아요. 그 플루토늄이 유출이 된다 하면은 나고야랑 도쿄 뭐 이쪽이 뭐 요코하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방사능이 오염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거죠. 후쿠시마가 그렇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사람 못 살잖아요. 거기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후쿠시마라는 영토를 잃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영토를 잃는다는 개념을 뭐 전쟁 나가지고 영토 잃어버린다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뭐 요즘 뭐 체계적으로 뭐 안보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원자력 사고 나도 영토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은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그쪽 원전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영토를 영구히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는 이제 절대 복구가 안 돼요. 거기는 진짜 뭐 방사능을 뭐 잡아먹는 박테리아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투입하지 않는 이상 거기는 지금 뭐 끝났습니다. 사실 거기는 뭐 다시는 이제 활용할 수 없는 영토가 된 거죠. 후쿠이현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몬주 그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영토의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나고야, 도쿄가 완전히 방사능으로 오염돼가지고 일본은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 그 몬주뿐만이 아니라 그 하마오카 그 원전에도 지금 그 목스라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미사일 한 방 제대로 맞으면은 끝나요. 게임 끝이에요. 사실 미사일 몇 발만 있으면은 미사일도 위력이 큰 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원자력 발전소만 노릴 수 있는 미사일 몇 개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은 끝납니다. 사실 일본이 뭐 군사력이 강하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그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로 뭐 지들이 뭐 자멸하는 국가인데 지금.
제가 너무 큰 군사 기밀을 폭로했네요. 아베 형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
아 그럴 수 있어요. 뭐 일본이 해군으로 한국을 완전히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지 않으면은 섬나라라 가지고 북한 때문에 섬나라가 돼 가지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보통 이제 한일 군사력 비교 같은 거 하면은 예, 일본이 해군 막 함대를 끌고 와 가지고 한국 해군을 무력화시키고 공군으로 해 가지고 뭐 공습 같은 거 하면은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짜 뭐 무기 체계만 갖고 비교를 한 거고요. 군사력 그렇게 하고 비교를 한 거고 사실 뭐 전쟁이 그런 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체계, 시스템, 뭐 이런 거 총 망라해가지고 전면전을 벌이는 건데 현대전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일본에 지뢰밭이 엄청 있거든요. 일본에는 우리나라가 뭐 굳이 뭐 군사력 같은 게 없어도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만 공격하면은 거기만 막 공격하면은 일본은 플루토늄 오염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뭐 전쟁 벌여가지고 뭐 한국이 뭐 다시 식민지 될 거다 뭐 이렇게 뭐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뭐 일본을 나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 뭐 일본이 핵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쫄 필요 하나 없다.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저와 많은 그 일본의 좌익 세력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몬주에 미사일 한 발만 발사해가지고 뭐 그 몬주만 파괴시키면은 완전히 일본은 개박살 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사실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쉬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일본에서는 핵 발전소가 뭐 미사일 맞아도 뭐 끄떡 없게 뭐 설계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한두 발만 그렇지 한 몇 발 계속 맞아봐요. 거기는 뭐 안 뚫립니까? 계속 쑤셔야 되는데 뭐 안 뚫리는 데가 어딨어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시고 겁을 내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사실 한국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일본의 군사력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뭐 위협을 뭐 조장을 해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사실 충분히 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가지고 뭐 우리도 뭐 군사 대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도를 품고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조장하는 거죠. 사실 뭐 군대도 필요 없는데 우린 뭐 미사일 몇 발만 있으면 지킬 수 있거든요.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은.
그럼 미사일 몇 발만 있으면 중국도 겁낼 필요 없잖아.
뭐 문제는 뭐 중국이죠. 우리가 중국에게 타격을 하잖아요. 미사일로. 그러면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편서풍이기 때문에 그 타격을 해도 그 피해가 우리나라한테 와요. 이 전략이 일본한테는 써먹을 수 있는데 중국한테는 써먹을 수가 없는 전략이거든요. 아쉽게도 미사일 몇 발만 있으면 일본은 막을 수 있는데 중국은 막지 못하겠다. 중국을 공격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오염된다. 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걸 잠깐 제가 전해드립니다.
결론은 한국은 일본에는 까불어도 괜찮지만 중국에 까불면 작살이 난다 이겁니다. 진핑이 형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13억분의 1의 남자 저번에 제가 뭐 차이나는 도울에서 13억분의 1의 남자를 인용해놓고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뭐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이 책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이 재밌긴 한데 살짝 위험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중국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점인 주석 같은 경우를 물론 장점인 주석이 부패한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 있어요. 사실 장점인 주석은 장점인 주석대로 또 평가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뭐 장점인 주석이 반일 교육 같은 걸 시켜가지고 뭐 정치 권력을 굳건히 했다 뭐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장점이 사실 반일 교육 시켜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뭐 반일 감정을 심어준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반일 감정 같은 거는 그 전부터 이게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근현대사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일본이 싫어지게 되죠.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뭐 식민지 통치를 겪으면서 그게 뭐 대대로 이제 물려가는 거죠. 그 감정을 일본인들한테 당한 그 감정을 우리 할머니가 갖고 있고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그걸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 피해자들의 그 감정의 대물림이지, 이게 뭐 반일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반일 감정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그 책에 보면은 중국의 정치가들이 반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요. 이게 사실 일본 우익들이 잘 펼치는 논리예요. 한국과 중국이 국내 정치용으로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켜가지고 그 반일 정서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 먹는다. 아, 이거 지금 우익 세력들이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이 논리가 그대로 이 책에 심어져 있어요, 사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소학관이거든요. 소학관이 좀 우익 책 같은 거 많이 내기로 유명하죠. 사피오라는 극우 성향의 잡지도 이 소학관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좀 재밌긴 한데 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읽어는 보시되 조금 주의해서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책이든 방송이든 프로파간다가 들어있기 마련이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비판적으로 잘 수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발견한 게 일본 원전하고 또 지진에 관한 좀 불안을 느끼시는 그런 코멘트를 제가 좀 발견했는데, 아, 사실 일본에 안전한 지역이 없어요, 이제. 큐슈가 그나마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후쿠오카나 이런 쪽이 안전하다. 대지진이 안 일어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가 사실 큐슈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죠. 뭐 혼다도 그쪽에 지었고, 일본 그 자동차 업체들이, 특히 도요타나 뭐 이런 업체들이 큐슈에 공장을 많이 짓는 이유가 지금 지진에 대한 그 비즈니스 리스크를 지금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짓는 거예요, 큐슈에. 동북 지역에 자동차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동일본 대지진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안전한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인구도 많고, 그 노동자의 그 수급도 그 편하고, 이런 곳이 어디냐. 따져보니까 큐슈가 적격이었거든요. 큐슈로 많이 그 공장이 많이 옮겨갔어요. 그리고 큐슈가 또 임금이 싸요. 일본 내에서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북 지역이랑 그다음에 큐슈는 항상 낙후돼 있어요. 일본 중심부랑 비교해 보면은 항상 낙후된 지역이에요. 임금도 싸요. 그래서 임금도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큐슈에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본 기업들도 아, 이 비즈니스 리스크를 어디에 헷지를 해야 되나, 그거를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도요타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도요타가 생산 기지를,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곳마다 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뭐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요타의 본산지는 나고야거든요. 우리나라 그 현대중공업이 지금 울산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울산은 현대중공업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뭐 현대중공업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고야도 그렇거든요. 나고야도 완전히 도요타의 도시죠, 거기는. 일본은 지역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도 꽤 많고, 그런 교토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닌텐도나 뭐 롬, 오므론 뭐 이런 기업 많죠. 무라타 제약소도 있고, 오사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스미토모 그룹, 그쪽 다그 오사카 기반이죠. 아사히 신문도 사실 오사카를 기반으로 둔 건데, 아무튼 나고야는 무조건 도요타예요. 나고야는 도요타인데, 1995년도에 그 한신대지진이라고 해가지고, 고베랑 그 오사카의 그 아와지시마,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공장이나 이런 게다 올스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비즈니스 리스크를 느낀 거죠, 그 도요타 그 자동차가. 그래가지고 생산 공장을 원래는 나고야만 있었는데, 나고야에서 후쿠오카에도 옮기고 그다음에 미야기에도 옮겨요. 이렇게 두 군데에 옮기죠. 그 생산 기지를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도요타가 일본 내에서 큰 지진이 안 나는 곳을 열심히 알아본 다음에 옮긴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옮기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곳에 다 이게 공장이 모여 있어야지, 그 도요타는 사실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쭉 이게 재고 없이 이게 쭉 뭐라고 하죠? 부품이 쭉 흘러가는 그런 생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항상 그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재고가 필요할 때그 밑에 있는 그 부품 회사들이 항상 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부품을. 즉시 갖다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창고 같은 데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그러니까 재고를 아예 없게 하는 게 도요타 생산 방식이거든요. 이게 JIT가 Just in Time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시에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생산해가지고 바로 갖다 주는 거, 부품을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좋지만은 중소기업은 죽어나는 거죠. 이게 도요타는 좋지만은 중소기업은 죽어난다.
아무튼 도요타의 본사 나고야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만큼 생산 코스트가 증대되는 겁니다.
나고야가 가운데 있거든요. 대전 같은 곳이에요. 일본의 그 대전 같은 곳인데 그 한가운데 있던 그 공장을 후쿠오카랑 미야기, 그러니까 일본의 양극단으로 옮겨놨어요. 어느 쪽이 한곳 이제 지진나서 박살나도 그 이게 오퍼레이팅 리스크라고 하는데 공장 운영을 계속 할수 있도록 공장의 그 오퍼레이션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양 끝으로 옮겨놓은 거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일부러. 사실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뭐 토야마나 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지진에 대한 그 리스크 분산이 안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딱 해놨는데 그 분산해놓으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미야기에 있는 공장이 다 박살났고 후쿠오카 이번에 그 쿠마모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후쿠오카는 멀쩡해요. 후쿠오카는 멀쩡한데 약간 좀 흔들린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쿠마모토에 이제 부품 공장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부품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후쿠오카 공장의 렉서스 생산 라인이 멈춰섰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진에서 안전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일본의 대기업 도요타도 이렇게 리스크 분산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지진의 마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하물며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일본에 사는 이상 지진에 관한 리스크는 항상 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 커멘트를 보니까 일본에 유학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본에 유학하실 때 지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고 가셔야 된다. 조금 약간 냉정한 말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저도 안타깝네요. 근데 뭐,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뭐, 무감각해져요. 괜찮아요. 살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좀 위로가 되려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난주 뉴스를 짧게 브리핑하고 가겠습니다.
4월 24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홋카이도에서는 자민당이 이겼고요. 교토에서는 민진당이 이겼습니다. 야당하고 여당하고 이제 1승 1패가 된 거죠. 근데 결과 그 내용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자민당한테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우선은 저기 홋카이도를 보면은 홋카이도 원래 여당이 텃밭이거든요. 그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바뀐 이후로 홋카이도에서는 자민당이 한번진거 빼고는 다 이겼어요. 홋카이도는 원래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칩니다. 왜냐면 야당이 다 연합을 했거든요. 야당이 그 연대를 해가지고 후보도 막 단일 후보 내고 딱 만표, 12,000표 차이로 따라잡아요. 그 전에 엄청난 격차가 펼쳐졌었거든요. 도저히 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있었는데 야당의 그 단일화 이후로는 12,000표까지 따라잡았어요. 지긴 했지만 굉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교토 3구는 뭐 교토는 원래 그 진보 세력이 결집하는 곳이에요. 저번에는 뭐 자민당이 이기긴 했지만은 그건 뭐 근데 선거 전략 때문에 야당이 그 분열돼가지고 자민당이 이긴 거지 야당이 한번 연합만 하면은 자민당이 이기기 쉽지 않은 지역이 교토입니다.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자민당을 싫어해요. 이쪽 지역은 자민당을 싫어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회 붉은 교토편을 참조하세요.
후보도 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원직을 사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러지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게 자민당으로서는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한 거죠. 공산당에서 야당인 민진당을 밀어준다고 얘기도 하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야당끼리 싸우는 그런 형태가 돼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민진당이 근데 압승을 합니다. 60%를 얻으면서 교토에서 굉장히 맹위를 떨치는 인물이죠. 이즈미 켄타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민진당은 여기서는 뭐 어차피 공산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당이 후보만 안 내면은 거의 민진당이 뭐 이긴다고 볼수 있거든요. 뭐 여기는 뭐 불계승이죠, 불계승. 공산당이 나왔으면은 어떻게 될지 뭐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뭐 공산당이 뭐 후보를 안 냈으니 여기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뭐 선거는 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민당이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권 연대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를 또 도와준 게 실즈라는 또 학생 세력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대만이랑 일본은 지금 청년들이 지금 정치 세력화 되어 가지고 그 선거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은 대만에는 그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하고의 그 FTA를 뭐 반대하는 뭐 그런 시위도 벌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ECFA란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ECFA 중 서비스 산업 조항을 대만 국회에서 비준하려 하다가 대만 청년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죠.
청년들이 힘이 세요, 대만은. 그래갖고 뭐 이번에 뭐 정권 교체를 하는데도 굉장한 그 역할을 했죠, 청년들이.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헌법 구조를 지키자 해가지고 일어난 그 실즈라는 학생 운동 그룹이 있거든요. 물심양면으로 야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특히 이 실즈라는 그룹은 야당 야권 연합을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야권들이 다 실즈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그 실즈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사실 실제는 뭐 현실 정치에서는 그다지 뭐 현실 정치라 하면 뭐 선거인데 선거에서 그다지 뭐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뭐 예측을 많이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 이 사람 그 실제라는 그 그룹도 굉장히 이제 그 뒷심을 발휘하는 저력 있는 세력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지금 위기감이 자민당 내에서 지금 퍼지고 있어요.
한국 정당들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눈치를 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비례대표보다 자신의 공천 순번을 더 우선시했던 더민주의 비례대표 이번 어떤 70대 노인분의 꼬장지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만.
선거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 지난주 일요일에 아베 총리가 TV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와이도나쇼라는 후지테레비 방송에 나왔어요. 어떤 방송이냐면은 그냥 뭐 한국의 썰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한 주에 있었던 그 시사 문제 같은 거 논의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2주 전에 녹화를 떴던 방송인데 쿠마모토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방송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 시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숙해야 된다고. 왜냐면 거기서 뭐 웃고 떠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웃고 떠들고 이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AIG라는 그 한국의 그 공익 광고 협의회 같은 데인데 거기서 보내는 그 공익 광고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기네들 이제 광고 내보내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잖아요. 지진 일어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은 돈 벌려고 광고 내보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숙하거든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자숙 분위기가 있어요. 자숙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재난 같은 거 일어났을 때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것도 자숙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상 방송이 나간 건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원래 후지테레비밖에 안 나가요. 그 테레비 아사히는 절대 안 나가고 아베 총리는 뭐 아사히를 뭐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테레비 아사히는 뭐 절대 나갈 일이 없고 자기의 우군인 후지 테레비에는 나가죠. 후지 테레비 나가가지고 뭐 사실 뭐 선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선거 때문에 얼굴 알리려고 나가요. 미국의 대통령도 토크쇼 같은 데 나가잖아요. 국정 얘기도 하고 자기 뭐 개인사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그 인지도 같은 것도 거기서 뭐좀더 높이고. 인지도를 뭐더 이상 높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뭐 대중과 소통하려고 뭐 나가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굉장히 그 자주 나가요. 아베 총리도 뭐 자주 나가죠. 후지 테레비도 나가고 예전에 일본 테레비, 니혼 테레비도 가끔 나갔는데 주로 나가는 건 이제 후지 테레비. 후지 테레비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 이미지 같은 거 관리하는 거죠. 이번에도 뭐 나가가지고 뭐 굉장히 뭐 자기 뭐 농담도 하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배치된 그 패널이 굉장히 또 아베를 또 빨아주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조금 눈살이 찌푸러졌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개그맨이죠. 그 다운타운의 그 마츠모토 히토시.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우파거든요. 뭐 이런 거 나누는 게 조금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은 그걸 나누면은 오른쪽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들었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더 이상 일본이 사과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베 총리는 극우 총리잖아요.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맨날 하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더 이상 일본이 어느 나라 가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 한국이나 중국에 우리는 너무 머리를 조아리고 맨날 사과하고 그런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뭐 계속 압박 들어오고. 그래서 뭐 아베가 뭐 한국하고 협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다시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 들고 나와가지고 사과하라 이런 얘기 못하게 아주 그냥 세기를 박아놓겠다. 그래갖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아베가 진짜 아주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합의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짐을 떠넘겨 주셨네요.
아베는 그런 사람인데 마츠모토 히토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극우는 아닌데 역사 교육이 덜 됐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상당히 좀 뭐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다가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뭐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기분 안 좋던데. 아무튼 아베 총리를 거기서 뭐 우쭈쭈쭈 막 해주는 뭐 그런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식들이야. 아무튼 뭐 그런 게 조금 지난주에 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뉴스를 간단히 전해드리죠.
엔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엔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엔고 기저가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죠. 일본의 환율은 사실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여요. 플라자 합의 때도 그랬죠. 플라자 합의 때도 미국이 자기네들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한테 니들이 좀 물건을 사줘라 그렇게 하려고 이제 엔고를 부추겼잖아요. 독일하고 이제 일본하고 환율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수출 물량 같은 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죠. 일본은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잃어버린 20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0년 되나요? 장기 불황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경제가 침체되게 됐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엔저를 미국이 용인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트럼프가 하니까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자기네들이 용인한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그 중국의 견제 뭐 이런 걸 위해서 일본의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엔저 정책을 용인해줬죠. 그때 아베가 진짜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내겠다고 했어요. 무한정으로. 그 아베노믹스를 지탱하려고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내가지고 일본 경제를 지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치판도 다시 바뀌게 돼서 지금 그래가지고 일본에 지금 압박이 들어온 거잖아요. 엔저를 용인할 수 없다. 이게 원래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국내 정치를 우선시 해야 되니까 이제 일본 보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특히 일본 정치가들은 굉장히 불만이 커요. 여기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환율이에요. 사실 왜냐면 미국의 그 환율 조작 때문에 사실 플라자 합의가 환율 조작이잖아요. 근데 이 환율 조작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나라가 파탄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그 애증의 관계예요. 사실 미국과 애증의 관계예요. 미국이 뭐라고 하면은 진짜 기긴 기는데 불만이 쌓여가고 있죠.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또 피해의식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엔고가 돼가지고 일본의 지금 니케 지수가 그 18,000선이 무너졌죠. 이게 환율하고 사실 주가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은 수출이 엄청 잘 되죠. 그래서 뭐 주가도 미리 올라가잖아요. 이제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은 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주가가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죠. 일본도 뭐 비슷한 경우예요.
따라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가 대체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의 변동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금 일본의 외환 당국이 지금 개입을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아소타로 아베 수상의 친구죠. 친척이자 친구 총리도 한번 했었죠. 이 아소타로가 부총리인데 부총리가 자꾸 외환당국에 외환시장에 자꾸 개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베노믹스가 지금 엔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그 정책이기 때문에 엔저가 무너지면은 아베노믹스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지켜야 돼요. 자기네들 경제 정책을 지키려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환율 방어를 해야 돼요. 100엔대를 지금 지킬 수 있으냐 없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은데 100엔이 사실 심리적인 어떤 선이거든요. 이 100엔대가 무너져가지고 막 90엔대 막 80엔대 가면은 일본이 다시 뭐 엔고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일본에서는 엔저라는 말도 싫어해요. 제 주위에는 좀 우익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제가 엔야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엔저 이 얘기를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저는 야 그건 엔저가 아니라 엔의 정상화라고 해. 그래갖고 제 말을 고쳐주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엔저야.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 엔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야 그건 엔저가 아니라 엔의 정상화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다 높으신 분들인데 엔저라고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다가 아주 된통 혼났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다 엔저를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엔저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지금 뭐 그거예요. 그게 아베노믹스의 지금 핵심인데 지금 그게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만약에 힐러리가 다시 당선돼가지고 그 오바마의 정책을 이어받는다. 그럼 뭐 다시 엔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트럼프가 막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제 헬게이트가 다시 열리는 거죠. 일본은 지금 올인한 거거든요.
올인 상태라 조금만 잘못되면 비박의 광박까지 쓰게 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하고 달리 그 독립성이 있었어요.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없잖아요. 뭐 독립성이야. 그 뭐 교과서에는 독립적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정권에 뭐 좌지우지 뭐 안 되고 자기네들은 뭐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한국은행 장은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돼 있죠. 일본은행은 안 그랬어요. 일본은행은 굉장히 독립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베가 완전히 그 자기 사람을 박아버렸어요. 일본은행도 정권에 좌지우지 돼요. 이제 그전엔 조금 껄끄러웠는데 뭐 아베라는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가지고 다 뭐 바꿔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독립성도 없어졌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베가 통화 뭐 무제한으로 찍어내라고 하면 찍어낼 수 있어요.
아베는 어떻게 해서든 아베노믹스를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할 수 있는 경제 부양책이란 부양책은 다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최후의 방법으로 갖고 나온 게 지금 아베노믹스거든요. 엔저로 해가지고 주변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지금 이걸로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걸로 지금 밀고 나가야 돼요. 한국을 그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출 물량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고용을 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일본은 진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처방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금리도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뭐 그래서 금리도 건들 수 없죠. 돈도 막 공짜로 막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돈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한 사람당 막 2만 원씩 막 나눠주고 3만 원씩 나눠주고 이랬어요. 돈 쓰라고 경기 소비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갖고 제 친구는 그거 받아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도 뭐 경기가 돌아가는 거니까 내수가 돌아가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임시적인 경기 부양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경기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마지막 최후수단을 쓰는 게 지금 아베노믹스 통화 확장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막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안 되면은 진짜 우파 경제 정책은 진짜 쓸 수 있는 건 다 써본 거거든요. 그럼 안 되면 이제 몰락하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민당이 이제 몰락하는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온 힘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죠. 미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갈피가 안 잡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기면서 아베노믹스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지 지금 일본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일본 환율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사실 선거라는 게 경제거든요. 경제 정책이 좋으면은 우리도 뭐 새누리당 찍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뭐 괜히 찍어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독재자들의 그 잔당 세력이라고 해도 찍어준 거잖아요. 똑같아요. 뭐 일본에도 뭐 국익은 뭐든 경제 정책만 잘 해가지고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찍어주거든요. 근데 경제 정책이 망가진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보수층도 돌아서게 돼 있죠. 솔직히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본의 자익세력이 그 3인당 같은 세력이 다시 뭉쳐가지고 핀란드에서 지금 도입을 고려 중인 기본소득 그런 거를 이제 딱 도입하는 수밖에 일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뭐 할 수 있는 뭐 경제정책은 뭐 다 써봤으니까 우파의 뭐 정책은 다 써봤으니까 이제 좌파 정책을 쓰는 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지금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저를 기반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과연 앞으로도 지탱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 조작 사건을 다루어 드립니다.